2장 3장의 그 시간들입니다. 지난 2일 후에 내가 보니 뭐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 때문에요 천국에 대해서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4장에 근거해서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고 했으니까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떤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문 앞에 베드로가 지키고 있다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6장에 천국 열쇠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천국 열쇠를 앞에 두고 있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그 앞에서 입국 심사를 하듯이 한 명 한 번씩 심사해서 너 이쪽에 들어가고 너 안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죠.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가 이 하늘의 예배를 경험하려면요. 이 문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이 하늘의 열린 문이 뭐냐.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보면요. 야곱이 집을 떠나서 지독한 외로움 속에 먼 길을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이 먼 길을 떠납니다. 근데 야곱이 노숙하다가 잠을 잡니다. 근데 꿈을 꿉니다. 여러분 꿈은요 꾸고 싶다고 마음대로 꾸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일방적으로 찾아오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꿈이 나올 때는요 계시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날 야곱에게 찾아온 꿈은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의 꿈속에 뭐가 등장하냐면 사닥다리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사닥다리가 뭔지 아시잖아요. 사닥다리 용도가 무엇입니까? 사닥다리가 언제 쓰는 겁니까? 닿지 않는 곳에 올라가는 데 씁니다. 그런데 용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닿지 않은 데 올라가고 또 어디에 씁니까? 내려올 때도 씁니다. 그런데요 야곱의 꿈에 나타난 사닥다리는 어떤 용도냐면 내려오는 데 쓰이는 데인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르락하고 내리락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사닥다리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임재하시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임재하셨다. 이게 오르락 내리락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여러 가지 축복을 쭉 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28장 제일 뒤에 17절에 딱 하면요 야곱이 그 축복을 다룬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 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있습니다. The house of God, this is the gate of heave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되었냐면 야곱이 그 꿈을 다 꾸고 난 다음에 두 가지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집 그리고 하늘의 문 두 가지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야곱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문 그랬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문은 뭐를 말할까요? 하나님의 문은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닥다리로 임재하셨다. 이걸 하늘의 문이라고 그가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하늘의 문 구약에서 말한 이 하늘의 문이 신약에서는 이 문을 어떻게 표현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신약 성경에 가면요 요한복음에서 이 문이 어떤 문인가 구체적으로 표현하는데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쭉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문에 대해서 쭉 설명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10장 7절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28장에 하나님의 임재를 하늘의 문이라고 표현했는데 신약에서는 구체적으로 하늘의 문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합쳐보면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은요 인간의 몸을 입고 양의 문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되신 것이 양의 문이다. 양의 문이다라고 신약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반드시 문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한다. 이게 하늘에 열린 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배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예배는요 누가 드릴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한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만 안내되는 곳, 이것이 예배입니다. 요한계시록 지금 4장에서 보는 이 예배는요, 요한이 본 이 예배는 하늘의 열린 문이라고 말하니까, 이 열린 문은 누구에게 열려있는 문이냐 하면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만 열려있는 문입니다. 그 문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가 주보 그 뒤편에도 오늘 설교의 요약을 좀 써놨는데요, 예배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첫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는 어떤 사람이 들을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예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온 가족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 예배 폼이 바뀌잖아요. 그러나 한 가지 빠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뭐를 했죠? 설교 전에 사도신경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 사도신경을 고백할 수 없는 자는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인정한다는 것이거든요. 그 자들만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저는 설렘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런데 이 좋은 예배, 그러니까 우리의 7일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의 정점들을 딱 찍는 이 삶의 예배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예배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요, 아직도 이 예배를 그들의 평생에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역으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지금 내 인생에 있어서 이 예배가 사라져버렸다. 예배가 없다. 여러분 살 맛이 납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그죠? 안 나죠? 맞습니다. 안 나죠? 맞습니다. 안 납니다. 이것만으로도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충분하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사장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장 1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요한이 들으니까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뭐라고 말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4장 1절에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여러분 이리로 올라오라는 표현은요 어떤 방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방향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로 들어오라 이 말입니다. 나의 계시의 시간으로 들어오라.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계시를 보여주면서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공간적으로 하늘 위로 올라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하늘의 예배의 현장으로 와봐라 이 말입니다. 예배의 현장으로 오라고 요한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배의 두 번째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으면 갈 수 없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축복하면서요 우리가 결정해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는다 그랬다잖아요. 이 찾는다는 말은요 부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준비해놓고 우리를 막 부르셔서 이 자리를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예배가 좋았어? 그렇지 않았어? 은혜로 왔어? 힘들었어? 때로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어? 잘 모르겠어?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만 실상은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이 가장 강력한 내 삶에 임재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의 자리에 초대받았다는 거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청와대를 간 적이 있습니다. 뭐가 되게 복잡해요. 청와대 방문하려면 뭐가 되게 복잡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조사도 하고 조사하고 한 달 전부터 조사합니다. 뭐 하고 들어가려면 뭘 이렇게 많이 거쳐야 돼요. 여러분 까다로운 과정을 계속 밟아야 되는데 한 나라의 원수를 만나는 것도 그런데 한 나라의 대통령이 아니고 역사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운영하시는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어떤 조건도 없이 우리 같은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 부르신 사건이 예배입니다. 이 영적인 의미를 알게 되어지면 이 자리가 우리에게 특권이다. 이 자리는 나에게 영광이다.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는 자체가 나에게 감사이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의 대통령이 아니고 왕 중에 왕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나 같은 죄인을 창조주께서 그냥 부르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초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곳에 앉아 있을 만한 그 어떠한 근거와 조건은 우리에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그냥 초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올라오라 그랬잖아요. 왜 올라오라고 했을까요? 4장 1절에 보면 답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올라오라 그 다음에 하신 일이 있습니다.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올라오라는 이유가 이 이유 때문입니다.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마땅히 일어날 일들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지금 곧바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그 일을 예배 시간을 통하여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 이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경영에 동참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 보면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한 자 이렇게 말하고, 선지자들이요 왜 그들이 목숨을 걸어도 순교에 바쳐줘도 꿈쩍하지 않았냐면 이들이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해 봤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를 그들은 보았기 때문에 그들의 목숨이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했던 자들인데 마찬가지로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와라, 와서 내가 뭘 하려고 하는지 너희들이 보아라, 들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늘의 경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왜 이 시점에서 사도 요한에게, 1세기잖아요 1세기 후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죽고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제자들도 다 죽고 이제 요한이 할아버지가 되어서 왜 이 1세기 후반에 요한에게 이 하늘의 예배를 보여주시려고 하셨을까요? 왜?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출애굽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들을 이끌어내셨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근데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힘들 때마다 그들이 했었던 레파토리가 있습니다. 애굽에 있을 걸, 애굽에 있을 걸. 그러면서 그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힘들었지만 배고프지는 않았잖아. 힘들었지만 배는 안 고팠잖아. 그렇게 말하면서 과거와 오늘을 비교하면서 계속 불평과 불만을 무려 40년 동안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왜 불평과 불만을 쏟아냈을까요? 왜? 그들에게는 출애굽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평하지 않은 자가 있습니다. 모세입니다. 모세는요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모세는 약속을 보았습니다.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은 보지 못했지만 모세는 보았기에 모세는 그들을 끝까지 이끌고 가려고 노력했습니다. 모세는 현실을 넘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보았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올라와서 이 예배를 보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때 1세기는요 굉장히 교회사적으로 보면 비참한 시기입니다. 그냥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냥 그리스도인들이 사자밥으로 죽어나가던 시대입니다. 오늘이라는 현실을 바라보면 너무 허무하고 모순투성이고 불확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의 1세기의 지도자 요한에게 올라와라, 내가 너에게 뭔가를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네가 목회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걸 말해주라고 올라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 성도들은 너무나 고통스럽게 살았습니다. 좌절과 절망 속에서 겨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때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메시지입니다. 이 약속의 메시지를 요한에게 보여주심으로 너희들은 조금만 더 참고 견디라. 너희들은 이 약속을 신뢰하라. 왜냐하면 나의 경영과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성취될 것이다 라는 것을 그 당시 지도자 요한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일어날 일들에 대한 미래에 대한 그림들을 예배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기 위하여, 용기를 주기 위하여 요한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주님의 경영을 확인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무엇을 행하고 계시는가를 검증받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1세기의 성도들처럼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예배 시간에 우리가 확신을 가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친 어깨를 보듬어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내라라고 이 시간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번 예배야말로 어머니의 모태 안에 있는 아니와 같은 시간입니다. 몸을 편안하게 하고 마음을 위로받는 아무 근심이 없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에 와서 우리가 약속을 탁 붙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영원한 영생과 우리 삶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약속을 딱 붙들면 예배를 드리다가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일어나냐 하면, 어? 내가 왜 두려워했지? 내가 왜 염려했지? 왕중의 왕이신 그분께서 내 인생의 왕으로 나에게 좌정해 계시는데, 그분께서 나를 붙들어주셨는데 내가 왜 그렇게 했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세상과 그냥 속된 말로 다시 맞짱 뜨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마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힘들 때마다 생각해 봅니다. 근데 뭘 생각하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약속들을 생각하고 예배자리에 딱 나오면 희미해졌던 기억들이 또렷해지면서요, 하나님께서 그 희미해졌던 것이 마치 영화에 보면 아주 또렷하게 되면서 입체로 살아나는 것처럼, 예배는요 희미한 기억이 마치 포즈 영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 막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그 약속이 우리에게 강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예배자리에 나왔다 할지라도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순간에 그 자리는 회복의 자리요, 치유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셨던,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소망의 약속들이 오늘 예배 시간에 여러분을 새롭게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배는요 또한 삼위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나오죠.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십니까? 하늘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 문은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분은요 삼위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요, 그 삼위의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요한계시록에는 상징적인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 네 짐승도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7절에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가 나오는데 이게 한 몸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 네 가지의 특성을 가진, 속성을 가진 천사인 그룹들을 얘기합니다. 그룹 천사. 그런데요 그룹은 뭐냐면 하나님의 친위대이고 예배를 돕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그룹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4장 8절 후반절부터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천사의 무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보고 누가 따라합니다. 그대로 따라합니다. 이걸 보고 누구냐? 10절 11절에 보면 24 장로들이 따라합니다.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이제는 그 24장로들은 이제 성도들을 말하는데요, 천사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24장로들이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면류관을 벗어서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룹 천사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보면서, 왜냐하면요 24장로들이 쓰고 있었던 관은 하나님이 씌워주신 것입니다. 근데 예배 시간을 통해서 천상의 이 그룹들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을 이 24장로들, 그러니까 그 성도를 예배하는 이 24장로들이 보면서요 그 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그 관을 다시 드리고 있습니다. 뭡니까? 이 24장로들이 하늘의 천사들이 드리는 하늘의 예배를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쓰고 있는 이 면류관은 나의 공로를 인해서 쓰고 있는 면류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씌워주신 면류관이고 하나님의 통치와 경영의 결과로 내가 받은 선물이구나라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그들이 돌려드리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합당합니다. 꼭 맞다는 말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딱 맞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처럼 예배는요, 하나님께 가치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의 가치를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이런 것입니다. 아, 내가 누릴 가치가 아니구나. 오직 그에게만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돌려드려야 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라고 생각했던 나의 면류관, 내가 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벗어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라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예배는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정점에 딱 하면 우리의 영혼이 어떤 상태에 들어가냐면, 정말 예배의 정점으로 딱 들어가면 내 영혼이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시간으로 딱 들어갑니다. 이게 예배의 정점입니다. 그분의 가치를 알게 되어지면 당연히 목숨도 걸게 됩니다. 하나님이 최고임을, 그분의 가치를 우리가 고백하면서 와, 이분이 나를 상대해 주셨다는 얘기야? 라고 알게 되어지면 우리는 우리의 목숨도 걸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가치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드리는 것인가요? 예배에는 반드시 예물이 있어야 합니다. 예물을 드리는 것은 가치를 그분께 드린다는 실질적인 개념입니다. 예물하면 우선 생각하는 것은 물질입니다. 맞습니다. 반드시 물질이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삶입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물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으로 드리는 예물이라는 표현이 물질을 드리지 않는 것보다 편안한 생각이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질을 드리는 것보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가치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삶의 예배란 무엇입니까? 물질을 드리고 삶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누군가를 섬기려고, 누군가를 구원하려고, 누군가의 관계를 해결하려고, 미운 사람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면서 힘을 다해 섬기고 노력하다가 그런 삶을 살다가 토요일이 딱 되어지면요, 주일 예배가 기다려집니다. 하나님께 무엇인가 드리고 갈 것이 있으면 그때부터 예배가 기다려집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를 딱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어주십니다. 눈물이 쏟아지는 예배를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메시지든 찬양이든 무엇이든 반드시 재헌신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습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돈하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한번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관심, 나의 애정, 나의 모든 것, 여러분, 우리는 예배에 미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용기를 얻고 우리가 온 힘을 다하여 소리 지르고 귀신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회복이 있고 거듭나는 역사가 예배의 시간마다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리스도의 몸의 신장과 같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주일날 드리는 예배는 가장 핵심입니다. 이 예배가 살면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오늘 11시 이 예배를 위하여 10시 30분부터 중보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한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부흥의 키는 예배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제자로 살기 위하여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예배, 하나님께 그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반주 좀 해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요한이 보았던 그 하늘의 예배를 예배 시간마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존귀와 모든 영광과 모든 가치를 하나님께만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만이 그 가치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삶의 예배로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